우리가 오늘 좀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갈라디아서를 좀 펴시고요. 신약 성경의 저쪽 뒤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에베소 저 전에 갈라디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6장의 7절과 8절 말씀 두 절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또한 힘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는 귀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식량을 이제 얻는 그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수렵 채취 생활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렵이라고 하는 건 사냥이죠. 또 채취 그냥 들이나 산이나 이렇게 맺혀 있는 열매를 그냥 거두는 거죠. 따는 거. 이런 수렵 채취 생활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다. 농경 생활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짐승을 잡아서 이제 기르는 그런 목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어떤 존재가 처음에 나무 열매 같은 것들을 이제 따 먹기만 했다는 거죠. 그게 뭐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는지는 뭐 잘 모르죠. 뭐 수만 년 동안 그랬는지 뭐 수천 년 동안 그랬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근데 참 그럼 그동안에는 동물성 이 단백질은 전혀 섭취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뾰족한 돌 아니면 돌 자체를 아예 뾰족하게 갈든지 애초부터 뾰족한 돌을 구하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긴 막대기 줄에 묶어서 화살을 만들어서 이제 화살로 이제 짐승을 잡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노시나 쇠가 개발되기 전에 이제 돌멩이를 이용해서 뭔가 도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석기 시대, 뭐 신석기냐, 구석기냐, 뭐 타재석기냐, 마재석기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사냥을 했고 또 이제 이 나무 열매나 이런 열매들을 따서 이렇게 먹고 나서 씨를 뱉어서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뭔가 잘하더라.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는 사람들이 이게 씨를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멀리 나가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이런 것들을 과일들을 또는 뭐 곡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냥한 짐승들을 그 즉시 잡아먹을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잡았으면 그것을 집에다가 잘 가두어 놓고 그래서 뭐 교배도 시키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목축이 발전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믿는다면 최초의 인간은 유인원이 아니었고 현대 지성인보다 훨씬 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대로 믿으면 온 인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모든 인류의 유전자가 다 파생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최소한 아인슈타인 곱하기 뉴턴 정도의 이 과학적인 두뇌가 있는 것입니다. 괴테와 뭐 이런 사람들의 문학성이 있는 것이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음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초지성인인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돌도끼 들고 다니는 그러한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먹었던 것은 성경도 분명히 식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나무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씨.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뭘 먹기를 원하셨냐면 생명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씨 안에. 그래서 그 씨를 가진 그 채소 또는 씨를 가진 열매 이것을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무슨 허브 열풍이 불고 있는데 성경에 가보면 이 씨 맺는 채소 할 때 여기가 허브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6000년 이후에나 지금 이제 무슨 좋은 거 찾는다고 지금 찾고 있는데 애초에 인간이 이제 허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면 농경과 목축은 동시에 인류 기원과 맞춰서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바로 다음 세대인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세대에 바로 농경과 목축이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획득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아예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목축을 하는 자였고 아벨은 바뀌었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 그래서 목축을 하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인간에게 직접 공급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가 없이도 인간을 먹이시는 것.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가 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 아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아담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아담의 모든 것을 아버지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스스로 선택한 길이 독립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주신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가 땅에서 취해졌는데 그렇죠. 아담이 땅에 흙에서 났죠. 그런데 너를 취해낸 그 땅을 네가 평생을 갈아야만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농경 생활은 애초부터 이것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의 방식으로 아예 그냥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인간이 우연한 기회에 발견해서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게 농경생활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목축도 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은 가축을 만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축. 가축은 우리가 알다시피 집에서, 인간이 집에서 이렇게 키우는 짐승들이 가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적합한 짐승들은 애초부터, 창조 때부터 아예 만드셨어요. 그렇게 구별해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한 짐승들을, 이제, 아담과 또 아담의 그 바로 다음 세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목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렵은 언제 생겼을까요? 사냥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렵은 언제 생겼을까요? 성경대로 믿으면? 수렵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는 애초부터 육식을 하지 않았고 채식만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음식은 여전히 식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었어도 여전히 식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너희에게 식물처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사냥이 그때서부터 이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진화론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인류가 수렵을 먼저 시작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지 거의 1600년 이상 지난 다음에야 160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 시간 이후에야 지금 사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인류는 석기 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동기와 철기로 진입합니다. 창세기에 4장에 보니까는 거기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발가인이 놋과 쇠로 된 것들을 만드는 자들, 뭐 가르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기시대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럼 석기시대는 뭐냐? 제가 믿기로는 석기는 퇴화한 것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고도로 문명화됐던 이 인류가,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담 바로 직후 세대가 바로 지금 도시를 짓죠. 그렇죠? 가인이 지금 도시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도시 문명과 똑같은 이런 문명을, 물론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어떤 이런 것이 그때 있지는 않았겠죠. 뭐 석유를 사용했다거나 이런 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문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아담 직후 세대에 곧바로 발전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뛰어났던 그런 인간들이 이제 점점 그 이 변화되는 환경과 또 죄성과 또 유전자의 변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점점 퇴화되는 것입니다. 퇴화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각 지역에 이렇게 섬들에도 따로 격리돼서 살고 뭐 아프리카 오지에도 격리돼서 살고 이러는 가운데 인간의 그런 능력이 퇴화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예전에 그 철과 노슬 다루던 그런 것에서 이제 그런 걸 흉내내서 돌을 갈고 돌을 뾰족한 돌을 뭐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촉이나 창촉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퇴화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어찌되었건 이제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농사가 언제 시작됐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농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곧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였어요. 농사가 시작된 것 자체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농사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이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건물이라면 이 건물이 하나님의 농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건물, 이 예배당,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성전이라 부르죠. 너무 넌센스입니다.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농사가 흥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멋들어진 건물들, 예배당들, 성전이라 불리는 그 예배당들을 우리가 열심히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려나와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농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농사란 무엇입니까? 농사란 농부가 땅을 갈아서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땅을 갈고 씨앗을 심어서 소출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농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섞여 살던, 그 중에서 섞여 살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그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셨습니다. 온 세상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구나,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이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시구나, 아, 그러나 그분이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구나, 그분 자신이 구원자시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방법인 아들을 모셔드리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농사로 치자면은 씨앗이 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이제 싹을 내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받아서 그것이 싹을 내어서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약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의 이 땅에서 일구어내는 어떤 소출인 것입니다. 그렇죠? 땅에서 일구어내는 그런 소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농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초부터 아담도 하나님의 농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죠? 아담이 땅에 흙에서 취해졌죠. 하나님 농부세요. 그래서 그 땅을 가신 거예요. 문자 그대로 땅을 가신 거예요. 그렇죠? 땅을 갈아서 거기에서 나온 소출이 그게 아담이었어요. 그렇죠? 아담 흙에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이게 하나님의 농사였고, 아담도 하나님의 농사였고, 또 그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해서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회복시키시는 과정, 모든 인류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키시는 과정, 그것도 하나님의 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 범죄한 아담에게 땅에 흙을 갈아서 농사를 짓게 하신 그 이유, 그러니까 육적인 농사, 그 육적인 농사죠. 육적인 농사를 짓게 하신 그 이유는 제가 믿기로 영적인 농사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은 땅에 어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엄청나게 번성한다는 것, 엄청나게 증식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농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호박씨를 하나를 심었더니 호박씨가 무지하게 많이 그 속에 담겨있는 호박을 호박 한 덩이가 맺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수박씨를 하나를 땅속에 심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박씨가 들어있는 그 수박 덩어리가 맺힌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 씨를 심으면 거기서 엄청나게 증식된 또 다른 똑같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인간이 배우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는 대단히 인간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농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농사와 인간 이렇게 이제 인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고 이거 지금 농사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농사로 치자면 그것은 씨를 뿌리는 땅에 씨를 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이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한 12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남들은 다 이제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늦게 일어나서 지금쯤 아마 일어나서 이제 뭐 밥을 먹고 이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새벽부터 짐 싸가지고 놀러가고 뭐 그랬을 시간인데 한참 지금 밖에서 놀고 있을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씨를 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이게 뭔가를 심는 행위인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 있고 낚시터에 가 있고 해변가에 가 있는 것도 물론 뭔가를 심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버릇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또는 이 아이를 바로잡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가 커서 대단히 버릇없는 사람, 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 돼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로잡지 않은 것, 그것이 지금 씨를 뿌린 거예요. 그렇죠?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 어떻게 거둬졌냐, 버릇없는 사람으로, 예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거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햄버거와 콜라가 맛있다고 해서 저도 햄버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햄버거 맛있지 않아요? 요즘 뱃살 때문에 제가 거의 안 먹고 있습니다. 저 가끔가다 정말 햄버거 먹고 싶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햄버거, 콜라 이런 게 맛있다고 해서 주구장창 햄버거만 삼시세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얼마 안 가서 재배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심으면 햄버거와 콜라를 심으면 이 배가 돼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는 마치 생명이 있는 그 씨앗과 같아서,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행위 같은데 이 하나하나의 행위가 마치 생명이 있는 씨앗과 같아서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때는 이것이 마치 땅에 씨가 심긴 것처럼 반드시 어떤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 있다가 예수님 믿은 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 예. 인과응보, 이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인과응보라 그러죠. 예. 그러나, 사실 뭐 불교도들도 또는 뭐 여러 세상의 종교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지각, 또는 어떤 그, 이, 그 뭐라 그러죠? 그 인사이트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사고, 예, 사고 말고. 예, 예, 예. 직관, 예, 예. 예, 직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인간의 능력이에요. 예, 그런 직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어떤 깊은 것을 어느 정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인생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인과응보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이게 지금 그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맞습니다. 성경도 인과응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왜 인과응보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다는 현상은 그들이 발견해낼 수 있지만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왜 인생이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기전, 그 메커니즘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 3장 6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이제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의 일을 열심히 했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또 여러 가지 교리들을 잘 가르쳤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심고 물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 뒤에 보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는 것,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씨를 심고 거기다 물을 주고 김을 매주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씨가 그 단단한 땅 속에서 흙을 뚫고 나와서 생명이 거기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건 인간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씨를 심는 것까지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씨가 자라나는 것,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도들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식물들이 씨를 심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단 씨가 심겼으면 그것이 열매를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듯이 우리 사람의 행동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생명 있는 씨앗을 가진 어떤 것과 같아서 그것이 실제로 행해지게 됐을 때 그것이 반드시 어떤 그 예정된 대로 열매를 맺는 것, 선한 일을 했을 때 선하게 열매를 맺고 악한 일을 했을 때 악하게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 육신에게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사람.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야, 가을이 되면 나는 정말 엄청나게 잘 썩은 엄청난 많은 열매를 거둘 거야. 기대에 차가지고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김을 메고 이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썩은 열매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뿌듯해 이래가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웃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종말이 썩은 열매입니다. 썩은 열매예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어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썩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애초부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 없이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하셨던 그러한 것은 A라는 키보드를 누르면은 A자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A라는 키보드를 인간에게 눌렀을 때 인간은 지 마음대로 B도 내고 C도 내고 D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단어나 멋진 글자를 자기 마음대로 찍어냈어도 그래도 애초에 하나님께서 A를 눌렀을 때 A가 나오게 하신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컴퓨터를 어디에 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지 마음대로 결과물을 내주는 컴퓨터를 우리가 그게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라고 해도 그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의 숨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간으로 그랬을 때 나오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고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아담이 내버린 이후에 그 이후에 아담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멋들어진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뭔가 백만장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5개, 6개를 따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무슨 고위 정치인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 사람의 그 맺은 열매는 하나님 보실 때 썩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썩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육신에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먹을 것 못 입고 입을 것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놀 것 못 놀고 잘 것 못 자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그래서 직장 좋은 데 취직합니다. 마침내 세상에서 출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인생의 성공이 만약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썩은 열매인 것입니다. 고시에 합격했다고 동네 앞에 플래카드 붙여놓고 국회의원 됐다고 자기 고향 마을에서 거대하게 잔치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가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썩은 열매인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해외 골프 여행 다니고 고위 공무원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이 자자손손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거둔 것은 무엇입니까? 썩은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냄새나서 쳐다보기도 싫은 썩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의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게 심는 거예요. 똑같은 갈라디아서의 5장에 1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묘사하신 것들, 이것들 하나하나에 이런 행위들 하나하나가 마치 생명을 가진 씨앗과 같아서 이런 행위들을 심을 때, 즉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될 때 여기서 거두게 되는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해서 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나 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나 보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의 교리를 볼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을 대놓고 하고 자유롭게 하고 자기만 할 뿐 아니라 남에게도 부추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지 않냐, 너희들 그런 거 잘 알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도 똑같은 행위 하려느냐,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이라도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한 행위들인 이런 육신의 행위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이것은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육신에게 심는 행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육신적인 어떤 고통과 어떤 징계가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육신에게 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자기 육신에게 심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 받았지만 지체들을 위한 삶은 전혀 없고 주님을 위한 삶은 전혀 없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 또는 자기 자신의 육체에 속한 가족밖에 모르는 삶. 제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같은 교회로 모이지만 그러나 늘 언제나 자기 가족, 자기 육신에 속한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에 의해서 다시 구성된, 재구성된 이 영적인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육적인 가족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거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함께 영원한 곳에서 함께 누릴 사람들이에요. 같이 함께 영원히 갈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인 가족은 아무리 가족관계로 묶여 있어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사람이 죽는 순간 그 관계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는 행위 전체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에게 심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것이 자기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성령에게 심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님을 위해서 사는 삶, 성령님께 심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간증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성령에게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이 일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모든 일들, 이거 왜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당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성령님에게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이 모든 노력은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 이게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는 모든 노력, 이게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려는 그러한 노력, 이것이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절제하는 것, 이거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나는 이런 것도 누리고 저런 것도 누리고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 이거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가진 시간, 여러분에게 할당되어 있는 이 시간을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까? 지체들이 원할 때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돈을 쓸 때는 하나도 안 아까운데 교회 지체들에게 돈을 쓸 때는 아깝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쓸 때만큼이나 지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진 것들을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기쁜 것, 그거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보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성령님을 위해 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바보가 되는 것, 손해를 보는 것, 그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함께 모이는 것, 주일 오전과 또 주일 오후 모임과 또 수요 모임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어떤 행사들에 참여하고, 또 주중에 함께 모이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런 모이는 것, 이런 모임으로 함께 모이는 것, 이거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 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체가,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 지체에게 복음으로 교제해 주는 것,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할 때 그 지체와 기꺼이 함께 있어주는 것,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알고 싶어서 시간을 내어서 테이프들을 듣고 인터넷을 듣고 책들을 보고 공부하는 것, 성령님께 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육신의 행위들도 하나하나 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씨가 심겼을 때, 즉 그 행위가 행해졌을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하는 행위들 하나하나도 다 생명의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그러한 행위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농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또한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부지런히 심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건, 돈을 벌건, 가정에서 주부로 있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심는 중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될 거예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원래 씨보다 증폭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콩을 심으면 많은 콩이 열리고 밭을 심으면 많은 밭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도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는 것이 있고 경로와 진노로 갚으시는 것이 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떠한 열매를 결정할지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팥을 심었습니다 하면서 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조롱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도 자기가 거두게 될 열매가 썩은 열매일 것을 기대하고 또는 썩은 열매인 줄 알면서도 1년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육신에게 심으면 멸망을 거둔다, 썩는 열매를 거둔다는 경고를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씨를 심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씨를 심을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에게 심을 것입니까? 우리 육신 여기에 심는 것은 썩은 것밖에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성령님께 심었을 때 영원히 썩지 않은 열매, 영존하는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님께 풍성히 부지런히 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고 제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엄청난 재산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그래서 성령님께 심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이 각자가 좀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각자가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복잡한 것도 없고 인생에 별 볼 거 없습니다. 시간도 짧습니다. 그 인생에서 우리가 어디에 심어야 하겠습니까?